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휴전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각국 협상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 그리고 유엔 협상 전문가들은 오늘 아스타나에서 공동 운영 그룹 창설 뒤 첫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회담에서 시리아의 휴전 감시와 협정 위반 방지 방안을 포함해 안전한 인도주의 지원 보장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터키와 러시아, 이란은 시리아 정부와 반군단체 대표들 사이에 한 차례 평화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회담에서 세 나라는 현재 시리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휴전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터키 정부 대변인은 특정 전사들이 휴전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의 미래에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국과 일본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주 설 명절인 춘제가 끝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16을 동원한 로켓 부대의 훈련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미사일이 10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깊은 삼림지대에 배치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5년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선보인 둥펑-16은 사거리 1만 킬로미터로 일본의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섬은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 내 미군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2단 로켓을 지닌 둥펑-16은 또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궤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폭력 사태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이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사망 2,5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1,400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사망 923명, 부상 2,589명으로 2015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이는 한 해 규모로는 최고 기록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사상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폭발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규모가 66%나 증가하고 이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 위험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로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해당 판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판사 한 명이 미국을 이처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서부 워싱턴주 연방순회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행정명령 피해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어제 항소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를 기각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토안보부에 당초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국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매우 신중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암 환자 증가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중풍과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암에 대한 뒤늦은 대처로 한 해 130만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암치료약 구매 비용은 1,07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 11.5%가 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사면 행정명령을 폐지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 부카레스트 도심에서 엿새째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논란이 된 행정명령은 4만 7,800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공직자들의 경우 부패 혐의 기소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여왕이자 현재 세계 최장수 제위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로 제위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는 사파이어 주빌리라는 이름의 기념식이 열려 축하 행사와 41발의 축포가 울려 퍼졌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 2015년 재위 63년을 넘기면서 고조모인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 최장수 군주 기록을 넘어섰고요. 작년에는 7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서거로 세계 최장수 재위 군주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재위 25주년 때 실버 주빌리, 또 50주년 때는 골든 주빌리 행사를 열어서 기념을 했는데요. 올해 90세가 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7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를 가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의무를 다하고 또 겸손함을 갖춰서 영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5주년 기념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입니다. Save Me From Myself.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t's not so easy loving me. It gets so complicated, all the things you gotta be. Everything's changing, but you're the truth. I'm amazed by all your patience, everything I put you through. And when I'm about to fall, somehow you're always waiting with your hope. To catch me,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from myself. Yes,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Ooh. Well, yeah. My love is tainted by your touch. Well, some guys have shown me aces, but you got that royal flush. I know it's crazy every day. Well, tomorrow may be shaky, but you never turn away.
ask me why I'm crying. Cause when I start to crumble, you know how to keep me smiling. You always save me from myself, from myself, myself.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I know it's hard, it's hard, but you've broken all my walls. You've been my strength, so strong. And don't ask me why I love you. It's obvious your tenderness is what I need to make me a better woman to myself, to myself, myself. You're gonna s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하고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들여다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오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반대 속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사가 시작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텔레비전 인터뷰가 어제 방송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 식전 행사 중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특별 대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면서 실제 러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의 싸움에서 미국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푸틴은 살인자다 이렇게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살인자는 많다, 우리나라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 자, 진행자가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 요원으로 활동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력과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자. 우리나라도 많은 실수를 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면서 이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잘 어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들이 일제히 한마디씩 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에 대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 FBI가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 KGB 요원 그리고 폭력배라고 지칭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방법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라이언 의장은 일관되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우리나라는 푸틴과 같지 않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을 중단할 때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미국 정치권에서 이 새 정부가 러시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로 격렬한 그 토론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것을 이유로 이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와 해외 자금 동결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는 유럽연합 EU와 함께 공동 봉쇄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도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그러니까 불법 전산망 침입을 통해서 개입한 혐의로 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문제를 풀고 또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에도 협조를 얻겠다는 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전략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핵무기 감축을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에 러시아 측과 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고 또 상황이 진전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 재무부는 기술 업체들이 러시아 연방 보안국과 연간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대러시아 제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이 제재 완화 와 연결짓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있던 같은 날 펜스 부통령도 인터뷰를 했죠.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도덕적인 동등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푸틴과 또 러시아와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ABC 방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단체 ISIL 격퇴전에 협조한다면 수개월 안에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이같이 제재를 풀지의 여부는 러시아 당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서 미국의 대화를 제의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열을 통제하는 외교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중국해에는 사실 아무 일이 없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대규모 군사행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듯이 남중국해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조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매티스 장관이 지난주에 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 지역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적하고 이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자 이 중국 측이 오늘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네. 지난주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미국 정부의 한반도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어서 일본으로 이동해서 토요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공동 회견을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명백하게 주변국의 외교 안전보장 경제상태에 관련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중국 측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갈등을 푸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군사대응은 필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이 미국의 대화를 제의하긴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 최근에 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 중인 첫 항공모함의 이름을 산둥함으로 짓고 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 인근에 투입할 계획을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이 중국산 항공모함 1호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관영인민일보는 이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 항모기지를 남북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첫 중국산 항공모함 산둥함은 올 2분기 내에 남중국해 주변에 조성될 모항에서 물에 띄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격적인 취역을 앞두고 2019년께 이 항행 시범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남중국해 문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현안이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는데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네. 중국은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 대부분 면적의 선을 그은 이른바 구단선 안쪽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인공섬을 짓고 있고요. 이 인공섬들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이 이 같은 행동에 반발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냈었는데요. 지난해 7월 이 소송에서 중국 정부가 패소했지만 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결정이라면서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얼마 전 브리핑에서 그 인공섬들이 공해상에 있고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미국은 그곳을 한 나라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고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자신이 소유가 아닌 지역을 강점하고 있다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첫째는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이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로 주변 국가들과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한다고 이 중국 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공사가 시작이 됐군요.
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오늘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내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미군비행장이 옮겨갈 나고 해노코 연안의 해상 매립공사를 시작한 건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지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오키나와 현이 서로 협력해서 매립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국가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사법 판단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법원 판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죠.
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주일 미군 시설의 74% 이상이 몰려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미군 기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일대에서 미군 또는 군속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군 철수 요구 집회에 주민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현 내에 새로운 미군 비행장을 지어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 당국은 주민 여론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한 건데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이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해놓고 이전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고요. 미국의 지난 1월 실업률이 4.8%, 또 지난달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연방법무부가 이 명령에 불복해서 즉각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대신 오늘까지 법무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측에 이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소송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건데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이 관련 기관이 적절한 신원 조회 과정을 마련할 때까지 이 120일 동안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중지하며 이란과 이라크, 예멘,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나라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이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이 다른 나라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이 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시애틀 법원의 결정은 워싱턴주와 이 미네소타주 법무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이 워싱턴주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자, 이 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당국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당연한 조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국무부가 취소했던 비자를 다시 살려주고 있고요. 국토안보부는 금지됐던 7개의 나라 국민 가운데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등 주요 항공사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이들 7개 나라 국민의 탑승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피통신이 이집트 공항 당국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데 따르면 예멘과 시리아, 이라크 국적자 33명이 일요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이미 도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이른바 판사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국토안보부의 입국자들을 면밀히 검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은 판사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MBC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appoint judges to our district courts to conduct foreign policy or to make decisions about our national security under statutory law.
외교나 국가 안보 문제는 지방 법원 판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건데요. 헌법에 따르면 이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이 판사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만 미국과 함께 싸웠던 이슬람 동맹국의 국민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태를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법정 소송이 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이 4대4로 이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갈려 있는데 이 고서치 판사가 인준을 받는다면 이 보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이 대법관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붙이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아, 그러려면 공화당이 현재 다수당이긴 해도 민주당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을 넘은 것은 4개월 만입니다. 20만 건을 넘으면 고용시장이 호황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달에 특히 소매와 건설, 금융 부문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실업률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1월 실업률은 4.8%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서 실업률이 거의 안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라면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이른 것인가요?
네, 뭐 보통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장기 실업자들도 많으며 임금 상승률 수준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예. 자, 새해부터 이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이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1월에 임금이 좀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1월에 임금 상승률은 예상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달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3센트 오른 $26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6센트가 올랐었습니다.
예. 자, 신규 일자리 숫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이 고용시장 상황 좀 다르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최악의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실업률이 몇 배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친 재무장관 지명자도 실업률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사실 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 앞서 1월의 실업률이 4.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감 실업률은 9.4%였습니다. 여기서 체감 실업률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정규직 일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계속 취업에 실패한 나머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네,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들과 경제 운영 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미국 스포츠의 최대 축제로 불리는 이 슈퍼볼 경기가 열렸는데요. 역사에 남을 대단한 경기였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슈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4대 28로 애틀랜타 팰컨스를 누르고 승리한 겁니다. 올해 51번째 열린 슈퍼볼은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이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이 럭비공처럼 생긴 공을 상대 진영의 끝까지 가져가서 득점하는 이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이기도 하죠.
네, 자 역사상 처음으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 그 경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제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많은 사람이 펠컨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이 미식축구는 15분씩 네 쿼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이 펠컨스가 25-3으로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네.
아, 슈퍼볼 경기에서 이런 큰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거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네 번째 쿼터 들어서 패트리어츠가 무려 19점을 득점하면서 28-28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6점을 먼저 따내면서 최종 점수 34-28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뭐 슈퍼볼 최초로 연장전까지 가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슈퍼볼 대회에서 다섯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이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1960년대 말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최우수 선수로는 패트리어츠의 이 톰 브래디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이 브래디 선수의 승리 소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o beat this team and to get down 28-3 and you know, it was just a lot of mental toughness.
28-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고 승리하기까지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 모두 평생 이날의 승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이 브래디 선수가 말했는데요. 아, 브래디 선수는 또 다섯 번째 우승컵을 안으면서 슈퍼볼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쿼터백으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쿼터백이 미식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을 적절한 곳에 던져서 이 공격을 이끄는데요. 이 브래디 선수뿐만이 아니라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칙 감독도 이번 슈퍼볼 우승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아, 그래서 역대 최다 슈퍼볼 승리 감독이란 기록을 또 썼는데요.
네.
브래디 선수와 벨리칙 감독은 이번이 이 일곱 번째 슈퍼볼 경기로 역사상 최다 슈퍼볼 진출 기록도 세웠습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슈퍼볼 경기에 진출하긴 했지만 승리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슈퍼볼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이 해프타임 쇼도 아주 큰 볼거리인데요. 올해는 유명 가수 이 레이디 가가가 출연했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경기장 지붕에서 나타나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이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10여 분 동안 많은 무용수와 함께 멋진 춤과 노래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레이디 가가는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었고요. 또
네.
지난달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에 벌어진 여성 행진에도 참여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유명 인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이번 공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노골적으로 어떤 정치 상황을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미국이란 노래, 또 시위할 때 많이 부르는 이 땅은 당신의 땅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은연중에 포용을 강조했고요. 또 인종이나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모두를 받아들이자는 의미의 자신의 히트곡도 불렀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레이디 가가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글을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자, 이 슈퍼볼 경기하면은 흥미롭고 또 기발한 광고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네, 레이디 가가의 공연과 마찬가지로 포용의 의미를 담은 광고가 많았습니다. USA Today 신문이 최고의 광고를 뽑는 그런 여론조사를 또 실시했는데요.
네.
한국의 기아 자동차 광고가 1위에 올랐습니다. 유명 배우 멜리사 메카시 씨가 출연한 이 광고는 코뿔소에 쫓기고 발 아래에서 이 북극의 빙하가 갈라지는 등 이런 재난 상황을 코믹하게 그리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와 개솔린을 연료로 병행하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니로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슈퍼볼 광고는 30초에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잭스의 노래입니다. Evergreen.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늘 푸르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이민자 보호 도시에 협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란 뭔가요?
이민자 보호도시는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영어 명칭은 Sanctuary City로 직역하면 피난처 도시가 되는데요. 시뿐만이 아니라 시보다 더 큰 지역 단위인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은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연방이민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정책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거나 불법 이민자 신분을 문제 삼아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합법적인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치안 활동이나 처벌을 하는 데 있어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민자 보호도시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세라 살다나 국장은 지난 2015년 의회 청문회에서 200개가 넘는 이민자 보호도시가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을 거부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가 지난 2015년 국토안보부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민자 보호도시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9월까지 이민자 보호도시에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의 구금 요청이나 신원 인계 요청을 거부한 건수는 17,000건에 이릅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의 역사.
이민자 보호도시는 1980년대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미에서 전국의 혼란과 폭력 사태를 피해 많은 사람이 미국 국경을 넘었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기를 꺼리자 도시나 카운티 등 이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민자가 많은 도시들에서 이민자 보호도시가 더 많이 생겨났는데요. 연방이민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특히 폭력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나면 무조건 추방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민자 보호도시는 미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현재 이민자 보호도시는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 또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와 같은 여러 카운티 등 약 300곳에 달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 등은 거의 모든 도시가 이민자 보호도시입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찬반 여론.
이민자 보호도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강력한 이민법을 시행해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화당 측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는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이민자 보호도시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ities that refuse to cooperate with federal authorities will not receive taxpayer dollars.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민자 보호도시 반대자들은 또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지난 2015년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월 평균 1,000명 이상의 추방대사 이민자가 지역 사법기관들로부터 석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민연구센터는 미 전국의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이민당국의 구금 요청을 거부하고 석방한 추방 대상 이민자 중 60% 이상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고 이들 중 58%는 중범죄 전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자 추방 도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이들 역시 똑같은 지역 주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체류 신분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장악한 주와 도시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
이민자 보호도시에 협조를 강제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대부분의 이민자 보호도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시카고시는 이민자 보호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We're gonna stay a sanctuary city. We welcome just as in the spirit of what
시카고시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역시 경찰과 주민사회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받는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도시도 있는데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은 연방 이민국이 요청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을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밝히면서 수백만 달러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책을 바꾼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네, 본문에서 리니, 밥에게 Did you see that? 너 저거 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밥이 See what? 뭐 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보죠. 리니,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저기 저 도망치는 애 말이야.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방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빵을 훔쳐서 달아났잖아. 라고 하니까 밥은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내가 보기엔 그냥 눈 감아줘야 할 것 같아.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turn a blind ey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Today's phrase is to turn. Turn. T-U-R-N. Turn a blind, blind, B-L-I-N-D, blind eye, E-Y-E,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This phras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는
잘못한 일을 눈 감아주거나 보고도 모른 척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하며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이죠. 네, 다시 말해 to turn a blind eye는 눈 감아주다 또는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The president can hardly turn a blind eye to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라고 하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문제를 좀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turn a blind eye to the problem 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to turn a blind ey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So let's review. To turn a blind ey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른 The World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of the lights land on you. The rest of the world fades from view. And all of the love I see, please. Please say you feel it too. And all of the noise I hear inside, restless and loud, unspoken and wild, and all that you need to say to make it all. Does she feel the same way too? The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7년 2월 6일 오늘.
During the Vietnam War, the US military sprayed and dumped an estimated 20 million gallons of chemicals in an attempt to destroy enemy.
미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약재로 이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며 기형아를 낳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고엽제를 살포하는 이유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군에 저항하는 베트공들이 숨어있는 정글을 파괴하고 식량 자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후 각종 암과 피부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6일 오늘 47년 전 개항한 미국의 워싱턴 국제공항을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으로 개명한다는 법안이 공표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이날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재임 8년 동안 미국에 침체됐던 경제를 회복시켰고 냉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경기 침체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미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최고의 대통령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노인성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고 이를 대국민 편지를 통해 미국민들에게 밝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는 로널드 레이건의 인기가 치솟게 되고 항공모함과 워싱턴 시내 연방정부 청사를 비롯한 많은 곳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레이건 전 대통령의 87번째 생일을 맞는 1998년 오늘 워싱턴 국제공항의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2004년 6월 향년 93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